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사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프로 같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건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조금 들지요. 그러나 참 아주 듬직하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뭐 김영익 집사님은 공중기도를 오늘 생전 처음 하셨죠? 네, 네 처음 하셨는데 참 아주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인 교인들과 대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참 맥을 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참 힘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앙교회고 맥 빼는 분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근데 김영익 집사님은 참 제가 뵐 때마다 힘이 돼요. 예. 뭐 큰 뭐 소리를 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뭐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임무에 아주 충실하신 분을 보면 목회자는 큰 힘을 얻습니다. 예. 집사님. 아주 성실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시대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내용이 조금 중요하고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을 펴놓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내용의 주된 핵심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당장 현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마음의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또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셨을 때 그렇게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왕으로까지 추대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원래 자기네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지금 이 만나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경험한 여러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을 가장 큰 이적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얼마 전에 베푸셨던 그런 이적 한 5,000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보다는 광야의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만나의 이적을 더 큰 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선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나치게 이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의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된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살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운동도 매일 같은 운동을 반복 연습할 때 그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실력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육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육적인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말씀이 마음에 잘 와서 닿질 않습니다.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움직이며 살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오면 말씀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런 마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은혜가 많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간접으로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별로 은혜가 안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고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참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식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7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하여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광야의 만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무엇이라? 살이다. 내 살이 곧 무엇이다? 떡이다.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완전히 했을까요? 이해를 어렴풋하게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예? 이해를 완전히는 못했고 어렴풋이는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이 내 살이라고 했을 때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한 그 떡이 바로 내 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어렴풋이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백성들을 혼란시켜서 예수님과 이간을 시켜야 되니까 엉뚱한 반문을 했습니다. 5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랍비들이 전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알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가? 어떻게 자기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혼란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상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살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지금 랍비들이 시비를 거는데 무엇까지 지금 말씀하십니까? 피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시대소망 389페이지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다 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영향이 오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영향이 옵니다. 음식 먹은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구주께서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영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잘 깨달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심지어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마술을 하신 게 아닙니다. 축사하셨다고 그랬죠? 축사.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체로 사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뭐만이 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만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를 더하시겠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여주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떠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먹여주는 거 먹는 시간입니까? 떠먹는 시간입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 먹여주는 거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는 도무지 말씀을 먹지 않고 저 교회 와서 먹여주는 것만 가끔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자기가 밥을 떠먹어야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찬미하면서 다른 생각 막 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없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참여하면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부르긴 부르는데 계속 다른 생각하면서도 안 틀리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둘째 이제 끝날 때 참여할 때 한번 보세요. 이분 이 가사를 읽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그럴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줄줄 다 아는 노래니까. 성경 읽을 때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집중이 돼서 머리에 착착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페이지가 나가긴 나가는데 계속 다른 생각하면서 성경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뒤몽사몽 간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번 읽으려고 그냥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빨리 무슨 그 목표 채우려고 읽는 성경 통독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단 몇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장수 이렇게 넘기면서 빨리빨리 읽는 성경 통독,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독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속독할 책이 아닙니다. 한 귀절 한 귀절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귀절 한 귀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양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배하도록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라고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할 때 자꾸 우리가 여기를 하는데 여기를 짚어요. 내 안에 할 때. 근데 사실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원래는 여기입니다. 이 특히 대뇌, 이 큰 골입니다. 이 대뇌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예? 무엇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 안에?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깊이 살피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밥해 먹기가 귀찮으니까 계속 밖에서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가정주부들도 점심을 대개 다 밖에 나와서 사 먹는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해 먹기도 귀찮고 한거 씻기도 귀찮으니까 사 먹어요. 근데 계속 사 먹는 사람이 건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동호회 식당에 와서 계속 사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사 먹으면 아주 건강이 해롭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기 집회 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본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쫓아가가지고 듣고 그냥 계속 뭐 감동받았다 그러고 오고 또 교회 조금 다니다가 저기 또뭐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쫓아가서 또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또 테이프 갖다가 또 열심히 그이 사람 저 사람 거 갖다가 다막 물론 많이 먹으면 좋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깊이 기도하며 연구하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듣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건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결과를 볼때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음식도 필요하고 저런 음식도 필요하지만 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주로 집에서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끔 가다 한 번씩 입맛 없을 때, 그때 한 번씩 사 먹고, 주로 집에서 착실하게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심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추든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원래 그 모습으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정신, 진정한 어떤 내적인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 그런 것을 선택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흔들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2001년도 3월 쯤에 금요일 저녁 시간에 흔들림에 대해서 한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도 우리를 흔드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은 시련을 통해서 또 오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도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흔드실까요? 진리로, 곧은 말씀으로, 기별로 하나님께서도 흔드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활과 맞지 않고 자기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것이 진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시대소망 392페이지에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내 생활이 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면 전적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극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살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현재 내 생활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온 그 음성이 현재 내 생활과 맞지 않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말씀에 굴복하고 자기를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현재 자기의 생활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이 진리라고 확증이 되면 나에게 어떠한 피해나 손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베드로가 대변인입니다. 베드로가 급하니까 항상 제일 먼저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을 때 대부분 누가 먼저 나섭니까? 아,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참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가진 것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사는 동안에 실망도 많이 했고,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 답답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처신을 하실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시려고 저러실까? 하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좀 힘도 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못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어떠한 생활보다 그들의 삶에 더 큰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종종 육체적으로 고되고 또 부자가 되진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늘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저 뭐 이렇게 과자, 과일 좀 먹으면서 텔레비전이나 좀 보고 이렇게 방에 앉아 있어도 될 시간인데, 추워도 이렇게 또 나오셨습니다. 집에서 별로 큰 일도 안 하시지만 또 식사 당번되면 그 그냥 큰 밥솥에다 막뭐 이렇게 국도 끓이고 또 그냥 땀나게 또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나왔으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그 고되고 피곤하고 돈벌이 안 되는 일을 왜 선택했습니까? 왜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진리와 함께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지난번에 공부한 것과 이번에 공부한 것, 어쩌면 성경 전체에 간추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맞습니까? 말씀.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시작했을 때이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심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11시 반부터 한 12시 반까지 한네분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믿으라고 가르치면서도 믿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믿으면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말씀의 성취를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을 떠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재림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말씀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항상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